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1998년부터 만 3년 동안 제가 살던 스위스 제네바의 아파트 앞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에서 발원하는 라르브 강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한강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강은 이국 땅에 홀로 사는 제게는 아주 정겨운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에 5월달부터 8월달까지 4달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아침이면 그 강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안개는 제게는 더없이 좋은 그림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유리창 건너편의 그 짙은 안개를 그림판 삼아서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처의 얼굴을, 네 명의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그렸다간 지우고 지웠다간 또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비록 몸은 저 혼자 앉아있지만 제가 그린 그 그림판의 가족들이 저를 마주 대하고 있는 한 실은 아침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길을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검은 머리의 동양 여인만 만나면 의례 아내를 생각하게 되었고 옹기종기 모여 함께 놀고 있는 아이들 속에서는 늘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족들이 보고 싶은 날 밤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밤을 꼬박 세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방학이 되어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저를 만나러 제네바로 와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낸 뒤에 이제 서울로 귀국하는 날이면 제네바 공항 출국장으로 가족들이 들어가서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도 저는 공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서 가족들이 탄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표시가 안내판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이륙을 확인한 다음에는 공항 청사 밖으로 나가서 가족들이 탄 비행기가 날아간 동쪽 하늘을 한동안 바라보고 귀가했습니다. 이다금시 서울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을 제네바 공항까지 배웅할 때면 그때마다 저 역시도 서울행 비행기를 함께 타고픈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기차를 타면 이 기차가 그냥 서울까지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나라요.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관이 빼어난 스위스에서는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러도 마치 그림 엽서처럼 아름다운 영상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맑은 공기와 잘 확립된 사회 질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빈틈없는 행정 등 스위스 모든 도시들은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스위스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스위스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 삶의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제 본향이 따로 있었습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고 나와 피를 나눈 제 형제와 친지들이 있으며 더욱이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요 서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위스에서 홀로 3년 동안 기거하는 동안에 아름다운 스위스의 경관과 정취에만 빠져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소임을 끝내고서도 서울로 전혀 되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면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서의 이재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제 홀로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는 살 수 있겠지만 그 삶은 결국엔 후회와 한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서 만난 사람 가운데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무려 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중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를 만나는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루다로 보내시고 그 가련한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애니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단지 육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로 사느라 허털어지고 이지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진리 안에서 정돈되는 것임을 바르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믿음은 그릇된 생각과 욕망으로 헝클어지고 이지러진 우리의 삶이 진리의 빛 속에서 정돈되는 것이요 진리의 빛 속에서 정돈된 삶만이 주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희망의 희망과 미래의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헝클어지고 이지러졌던 애니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정돈되는 것을 본 룻다와 인근 지역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증언하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우리말 돌아오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 방향을 돌리다는 의미와 함께 되돌아가다, 복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과 되돌아가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둘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유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려는 목적지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원 위치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12살 된 무남동녀 외동딸이 갑자기 죽어갔습니다. 야이로는 급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아예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야이로의 간청을 받아들이신 주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나서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고대하고 주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불쌍한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느라 그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으므로 더 이상 주님을 성가시게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어린 야이로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거라. 누가복음 8장 55절은 그 말씀과 함께 아이의 영이 아이에게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떠났던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이 본래 거하던 원 위치로 되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의 원문에는 바로 돌아왔다는 그 동사가 에피스트레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났던 영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왔음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의 동사 에피스트레포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삶이 정돈된 애니아를 보고 룻다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사론 지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을 향해 제자리에서 방향만을 돌린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되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되돌아갔다는 것,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있어야만 했던 원 위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천하 만물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자생한 것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출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원위치는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교만에 빠졌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유리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돌리는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원위치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 그러므로 자신이 있어야 할 원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 또한 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부품들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반드시 제 자리를 지켜야 함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만약 그 많은 부품 가운데에 하나의 부품이 떨어졌다면 떨어진 부품을 주워 자동차 안에 고이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동차를 망치는 첩경입니다. 떨어진 부품은 반드시 그 부품이 있어야 할 원 위치로 되돌려야만 자동차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단지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 돌린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떨어진 부품을 자동차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한 채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과 같아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부품은 반드시 원 위치로 복귀시켜야 자동차가 안전하고도 바르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께 되돌아감으로서만 바른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대체 무엇입니까? 세월은 시간이요.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1초 1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실은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결코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월도, 시간도, 생명도 건져 올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한평생 8, 90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탄식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은 겉으로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실제로 그는 참 생명을 건져 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월을, 시간을,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방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의 인생을 고갈시킬 뿐 그 무엇도 인간으로 하여금 참 생명을 건져 올리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고 그 사람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내용의 더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으로부터 새 날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돌이켜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바로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릴 것인즉 어찌 그의 날이 새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다는 말 속에는 특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 땅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되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은 대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은 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어떠하겠습니까? 가족을 두고 외국에 혼자 살면서도 그 외국이 좋다고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이 있는 본향으로 아예 되돌아가려 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 인생이 망쳐질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미련한 인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또다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어야 할 원위치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외국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소임이 끝남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본향으로 단숨에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모임에서는 건배를 할 때 9988234를 구호로 외치는 어른들이 많다고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 뒤에 234, 23일만 아프다가 나흘 만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88을 외친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34를 외치는 것은 물론 자기를 위한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것은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떠나 보내주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확신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 역할을 그동안 잘 감당해 오시던 차은희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난 화요일부터 한 시간이 다르게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호흡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오전 3시 차은희 권사님은 남편 김경래 장로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을, 남편에게는 당신에게 정말 시집을 잘 가서 감사했다는 말을 마지막 인사말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평소의 소신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외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다 귀국한 다음 이틀 전인 금요일 10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태신앙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79년 동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당신의 인생을 건져 올리시던 차은희 권사님은 평소에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당신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월요일 입원하신 이후 만 사흘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만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79년에 걸친 권사님의 일생과 마지막 임종은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날 때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감동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 권사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되돌아갈 영원한 본향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내일 아침에 거행될 출관 예배를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승리의 축제로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남아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단지 하나님을 향해 제자리에서 방향만 바꾼 제자리 걸음만 했을 뿐 하나님께 되돌아가려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려 하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그 결과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인생을 건져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어왔던 우리의 미련함을 회개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리십시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 사도행전 33장 19절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를 건져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만을 바꾸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명의 출처인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는 것임을 일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되돌아가야 할 나의 본향으로 삼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설령 8, 90년을 건강하게 산다 한들 참 생명을 건져 올릴 수는 없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둔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수록 나의 인생은 더욱 망가지기 마련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영원한 나의 본향으로 삼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입성하는 우리 삶의 족적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